여러분들 지금 방금 인사를 나누셨는데 어떠한 기분이 드셨습니까? 금쪽 같다는 말은 원래 금을 쪼개 만든 조각처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의미보다는 도움과 교정이 필요한 아이라는 뜻으로 좀 부정적인 용어로 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을 눈물의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면서 이단에 빠졌고 여성과 동거하여 아이까지 낳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고뭉치 금쪽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금쪽이가 등장합니다. 부모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금쪽이가 자라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행동을 합니다. 여자를 밝혔고 성격은 거칠었으며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심지어요, 이 아들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올해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약속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삼손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예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 모세, 사무엘, 신앙에서는 친례 요한도 그러했죠. 이 사람들도 나름의 신앙의 높낮이가 있었겠지만 삼손처럼 막 살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은요,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다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그 자녀들도 다 신앙이 좋으라는 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의 신앙 또한 좋지 않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들,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의 방황이 꼭 나의 잘못인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속상한 마음에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삼손과 그 가정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금쪽 같은 자녀인데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금쪽 같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을 남겨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실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한 말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신의 몸과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주와 독한 술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러야 했습니다. 보통 나실인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일정한 시간, 그런 어떤 기간을 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부터 그 규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부터 나실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너는요,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이 태어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어머니부터 나신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부모부터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5절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7절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설명하면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에게 물으면서 14절에도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무려 세 번이나 등장시킨 이유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날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삶은 그 본을 그 부모부터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 시대의 배경이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는 그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안 좋았던 사실은 뭐냐면 그 악을 행하고서도요, 그 악이 악인지를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삼손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게 어떻한 거야?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금쪽이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유행이라는 것으로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자녀를 구별된 나신으로 키워가려면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을 나신으로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그런 구별된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금쪽 같은 자녀들을 청지기적 삶으로 맡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본으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흘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본을 보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줍시다.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시다. 예수 안에서 거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방황할지라도, 지금이 비록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잠시 신앙을 떠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신앙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한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나실인이 됨이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꿈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 삼손에게는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5절에서 나온 내용이요, 7절에서 그 아내가 마누아에게 전달할 때 뒷부분은 쏙 빠지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문장이요, 쏙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쏙 빼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없던 집에 아들이 생긴다는 축복에만 마음이 빼앗겨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삼손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악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삼손은요, 단 한 번도 민족의 아픔이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4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엄마를 빼고는 나머지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삼손은요, 금사빠였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자만 보면 그냥 사랑에 빠져요. 우리들의 금쪽같은 자녀들이 저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찾아가게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하면서. 예,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삼손의 가장 큰 또 위험이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빠진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말립니다. 야, 이스라엘 여인이 없어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냐라고 말려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안위와 안녕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요, 신앙 생활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합니다. 예배도요, 전도도요, 기도도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공부도 성공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꾸신 비전과 그 향한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만을,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말한 그 사명은 쏙 빼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벽돌 한 장을 날라도, 물을 한 잔 마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꿈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적보다 못한 하나님, 수능 점수보다 가벼운 하나님을 남겨주면 그들이 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 금쪽이들 가슴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꾸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그리고 그 꿈을 금쪽같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성에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망각하는 어떤 이 순환 구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가 거듭될수록 범죄의 강도가 심해지고 하향식 나선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요, 특이점이 등장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요, 어떠한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녀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녀가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였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사사기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인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부르짖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는요,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마누아가 전달받아요. 그런데 마누아가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여러 그 신약도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뭐냐면 이 책임감 있는 어떤 가장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또 해달라는 강구하는 거죠. 부정적인 해석도 있어요. 부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내에게 시기심을 느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네. 뭐 어떠한 해석이 됐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마노아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노아가 뭘 이렇게 어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엇나갈 때도 있고 제약된 유혹 속에서 흔들려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한때는 금쪽이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잠시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뛰어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에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내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을요 금쪽 같은 그 자녀들을요 최선으로 양육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평생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금쪽이들을요 잠깐 왔다가 떠나갈 귀한 손님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책임져 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따라 간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요 영어식 이름으로는요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아는 모니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며 그가 그 모니카의 마음을 속썩일 때 모니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감동의 간증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울면서 한 번도 아들을 만나 타일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같이 눈물로 간구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금쪽 같은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최고의 기업이자 금쪽 같은 선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과 그 성공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섬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인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도 육신적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눈물로 뿌린 씨앗의 신앙의 신학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금쪽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